2021년 3월 16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의 보호하심이 각 교우들과 가정 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긴 지 일곱 달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7개월간 블레셋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지난 사무엘상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돌아오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돌려보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복술자란 점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3절이 기록할 때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것을 가져온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 조언합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이들은 오늘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은 이방 우상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제사 중 하나인 속건제가 나왔다라는 것. 사실 이들이 속건제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와 법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것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 합니다. 이것은 배상의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로 오늘 보면 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상쇄할 만한 배상을 생각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제사장과 점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병도 나을 것이고 자신들이 벌받은 정확한 이유도 알게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리 조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은 이 의견이 타당하다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이리 답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6장 4절을 중반부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각 지방 통치자들의 수요대로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 다섯 덩어리와 금쥐 다섯 마리를 보내시오. 이것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똑같기 때문이오. 라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리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재앙의 형상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 말합니다. 악성 종기와 쥐 모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사무엘상 5장과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함께 연이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악성 종기를 내리실 때 그것이 아마도 쥐를 통해 전염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이들은 금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자기들이 바라는 일들이나 소망들을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형상화해서 바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문화의 맥락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재앙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과 함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자기들에게 내려진 독종의 징계가 사라질 것이라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은 5절에서 그것들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한 역사를 예로 들면서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처럼 고집을 피워 반항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지 않았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외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6절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성을 확인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당시 주변의 국가들에게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빗댄 예시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 허구의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행여라도 블레셋의 방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반항하여 더 큰 일을 당할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출애굽 때에 강팍해진 마음의 바로를 이들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을 조언합니다. 새로운 수레와 멍에를 메지 않은 어미소 둘을 가져와 그 수레를 끌도록 하라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진 적이 없는 수레와 소들로 언약궤를 실어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경외심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되었던 종기 모양과 쥐 모양의 금덩어리들을 상자에 넣고 언약궤 옆에 두게 하라 그리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났을 때에 소들을 풀어놓아 그 소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게 두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소들이 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인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할 때 벳세베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벳세베스는 당시 유다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5장에서 언약궤가 있었던 블레셋의 마지막 성읍 에글론과는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1장 16절을 보면 이곳에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거주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기에 벳세메스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듯 싶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준비된 상황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통치자들에게 조언한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그저 훑어보면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끝까지 의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세워놓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의심하는 부분들이 이들에게 남아있음은 결국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의심 많고 우상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때라도 이렇듯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바탕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완고한 인생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항상 늘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의 조언처럼 일이 진행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고 행하셨습니다. 비록 그 기준이 블레셋 이방 제사장과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기준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그들이 당한 재앙이 진정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이 명명백백하게 세상 가운데에 증거되어지고 드러나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졌으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 때부터 오늘 본문 때까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이방 중에서라도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분명히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블레셋 땅 가운데에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치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준에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말 중에 출애굽 때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되어지고 있음도 우리가 볼 때에 아버지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아버지님 그 말씀이 의지되어지고 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까이 하며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욱더 지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더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